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1912년 4월 12일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 부두에서 미국 뉴욕을 목적지로 출항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4만 6천 톤의 선박으로 길이가 269m였고 폭이 28m, 높이가 53m나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아파트 높이로 하면 19층이나 됩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항해를 시작한 지 나흘 후에 그 배보다 최소한 4~5배는 무거운 2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서 불과 3시간 만에 침몰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710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1,514명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교우님들 중 많은 분이 1997년에 나온 영화 타이타닉을 영화관이나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2018년 그리고 지난 2월에 세 번째로 재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만 두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1792년 루이 16세의 왕관에 박혀 있었던 5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만든 목걸이를 찾기 위해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보석함 안에 목걸이는 없고 그 목걸이를 목에 건 한 여인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방송에 나가자 그 방송을 본 그 그림의 주인공인 로즈 할머니의 회상을 통해서 영화가 전개됩니다. 타이타닉 배 안은 작은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등실에 탄 귀족들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이야기로 또 음담 패설로 화제 삼아 매일 파티를 열며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2등실과 3등실에 탄 사람들 역시 호화롭지는 않지만 자기네들에게 어울리는 파티와 생을 즐기며 배를 타고 갑니다. 또한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석탄을 떼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파티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2교대, 3교대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 배 안에는 사회의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때 사람들의 모습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을 묵묵히 또는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들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오직 자신만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큰 일 또는 그와 같이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크고 작은 일을 겪습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 남녀노소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타닉호의 항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흔히 인생길을 항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왜 인생길을 걷는 것을 도보 여행이나 자동차 여행에 비유하지 않고 배 여행, 항해에 비유할까요? 도보 여행이나 자동차 여행에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행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장소에 다다를 것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항해는 다릅니다. 물론 뱃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는 항로를 따라서 가지만 항로는 인도나 차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인도와 차도는 그 구분선이 분명하지만 항로는 구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이유는 인생에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그때 무엇을 더욱 잘 알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공생애를 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는 호수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이 일이 있었던 때를 하루는이라고 합니다. 하루는이라는 말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전조를 보여주는 시작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은 대부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루는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욥기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또 욥기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기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회의에 세상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사탄이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세상에는 그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대받아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맘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내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이 침입해서 욥의 소유를 노략질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가축을 태우고 욥의 자녀 7남3녀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심한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욥의 고백 그대로 몸뚱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긴 세월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하루는 이라는 단어 대신에 날이 그 날이 저물 때에 라고 증거합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시간은 대부분이 해 뜰 때와 해 질 때 사이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도 일을 할 수 없고 해가 지고 난 후에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이 저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날이 저물어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소도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가 모두 예수님께로 가서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날이 저물 때가 있습니다. 해가 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무언가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인생이 저물어 간다고 생각되면 또 건강이나 경제가 무너지고 나면 깊은 절망감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일엽편주와 같이 여겨지고 또한 자기 삶의 자리가 황량한 빈들같이 생각되고 사방에서 불어대는 바람은 진한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행선하다는 노를 저어서 가다가 아니라 돛을 달아서 가다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노를 젓는 보트 정도의 작은 배가 아니라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타는 약간 규모가 큰 배, 범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불어대는 광풍에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포효함과 고요함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풍을 좀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회오리 바람을 겸한 폭풍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12m의 아주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은 해발 1000m의 골란 공원과 해발 2814m의 헤르몬 산으로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불어대는 바람에다 장대비가 함께 내렸는지 아니면 강한 바람에 호수물이 치솟아 올라 아래에 있는 배 위로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선박을 건조할 때 못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재를 요철에 맞게 깎아 연결하고는 그 사이에 아교를 발라 서로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바다나 강, 호수 등에 장시간 머물게 되면 비나 습한 공기로 인해서 아교의 접착력이 사라져 선박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바다를 건널 때 최단거리로 가지 못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해안선을 끼고서 항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항상 그렇게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최소한 일곱 명이 본래 직업이 어부였기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배를 뒤집을 듯한 바람과 배를 금방이라도 잠기게 할 것 같은 비와 물보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2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제자들의 모습에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는 주무시는 예수님은 없는 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겪든 또 어떤 과정을 통과하든 그 일과 그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중심으로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과 주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애쓰고 발부둥을 치는 것은 혹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중심의 태도까지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깊이 수용이 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과정과 결과에 따라 교만해질 수도 있고 원망이나 한숨, 좌절 등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광풍을 만나 어찌할 줄 몰랐던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광풍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다급한 요청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언행이 이라였습니다. 24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꾸짖음에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즉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과정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해결사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진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일깨워주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또는 사자견이라고도 불리는 차우차우와 같은 큰 개가 저를 향해서 계속 사납게 짖어댄다면 저는 아마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입마개를 하고 있을지라도 지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의 견주가 나타나서 히틀러, 아, 개 이름입니다. 히틀러, 앉아라고 말하며 그 개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그 개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면 그 히틀러는 이내 조용해지고 제가 지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히틀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분고분해지는 것은 그가 자기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가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풍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물기를 꾸짖어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2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지 않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고 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광풍아 멈추어라, 물결아 잔잔하라 라고 했으면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만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객기라고도 합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이와 반대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쪽 당시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던 국가인 베니게, 즉 페니키아의 항구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호소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었는데 이번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의 문제는 이미 자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매몰차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표면적으로는 모욕적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개는 무리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들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작은 반려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당신을 신뢰하는 반려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꾸중하시고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믿음은 크고 일반 교인의 믿음은 작습니까? 아니면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믿음은 크고 3년 미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믿음은 작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믿음은 크고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작은 것입니까? 믿음의 크고 작음은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와 비례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꾸중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손을 얹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칭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작고 큼의 차이는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가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언제나 작습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가장 좋은 학교를 졸업했으며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자기만 신뢰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목사의 일을 본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30년 아니라 30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은 이 작은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비록 그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보여드리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꾸중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고서 그들의 삶을 전부 주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된 지 73년이 지난 후인 1985년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로버트 발라드 박사팀은 3,700m 바다 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 호를 처음 발견해 수중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흐른 뒤인 1995년에 해저 탐사대는 타이타닉 호의 유물과 선체 조각을 인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영화 제작자들과 과학자들은 각각 다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세기 폭스사와 파라마운트사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앞세워 영화 타이타닉을 만들어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가 그때 아카데미 상을 휩쓸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인공 잭과 로즈가 타이타닉호의 이물, 즉 뱃머리 꼭대기에서 십자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던 그 모습은 세계 영화사에 기록될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미주리 대학 금속공학과 팀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타이타닉호의 선체 조각을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에 그 결과를 미국 금속재료학회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시 강철의 주조 기술이 어느 수준이었으며 혹시 사용된 강철이 불량한 것은 아니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타이타닉호 강철 조각의 물질 구조를 분석하고 실험 장치를 이용해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강도도 어느 정도였는지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강철에는 유황과 인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의 금속 제조 기술로는 양질의 강철을 사용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선박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낮은 수준의 강철이었습니다. 특히 유황과 인 성분이 많은 강철은 낮은 온도에서 잘 부서지는 구조를 갖는데 당시 바닷물의 온도는 영하 2도 정도로 낮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하 수십 도에서도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는 강철을 선박 제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의 기술로 배를 만들었다면 빙상과의 충돌에도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빙상과의 충돌 장면을 컴퓨터로 재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의 옆면에 1.2제곱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겼던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가로와 세로로 각각 30cm, 40cm 정도입니다. 그 큰 배에 비하면 그리 큰 구멍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한 구멍으로도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4만 6천 톤의 거함일지라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며 그 배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담을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에는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댑니다. 청명한 하늘에 미풍이 불 때도 있겠지만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낮에 운항할 때도 있지만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운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항해를 하게 하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은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이 찬송의 4절 후반부 가사가 이러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영어 찬송 가사를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높이 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나야.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가 어떤 바다를 건너고 있든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광풍과 거친 물결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함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날들을 주님과 동행했지만 아직 그들에게 주님은 그저 스승님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닥칠 문제도 피해간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고 넓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가꾸어가고 영원히 유효한 재료로 치여가기보다 그저 크게만 또 화려하게만 짓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명성과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결정적일 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천재지변도 만나고 인재지변도 만납니다. 우리가 천재지변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타이타닉호 침몰이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인재지변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날이 갈수록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항해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